마태복음 17번 메시지 왕국 헌법의 공포 다섯 번째 천국에 관한 가르침과 전파는 회개로 시작되었습니다.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왕국은 우리의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왕국은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우리의 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 회개해야 하며 우리의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합니다. 이에 이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위해 마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생각, 영, 마음은 우리의 내적 존재의 주요 세 방면입니다. 만일 우리가 4장 17절을 5장 3절부터 12절과 함께 둔다면 우리는 천국에 관계된 많은 항목들을 볼 것입니다. 처음 세 항목에서 우리는 생각과 영과 마음을 보았습니다. 다음에 우리는 정상적이고 합당하고 높여진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조절된 감정으로부터 오는 애통하는 문제에서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강하고 정상적이고 합당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온유가 필요합니다. 5장 6절에서의 의를 위한 굶주림과 목마름은 순수하고 합당한 갈망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왕국을 위하여 이 의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우리의 태도를 포함합니다. 다른 이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긍휼이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합당한 감정과 의지와 갈망과 태도를 갖는다면 우리는 다른 이들과 화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온 존재, 곧 우리의 생각, 영, 마음, 감정, 의지, 갈망, 태도는 왕국 생활을 위하여 훈련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모든 미덕들을 가질 때 우리는 핍박받을 자격을 갖춥니다. 만일 당신에게 이러한 것들이 없다면 당신은 핍박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마침내 이러한 모든 미덕들을 가짐으로 자격을 갖춘 사람들은 단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을 것입니다. 이것이 왕국 백성의 본성입니다. 5장 3절부터 12절에 있는 아홉 가지 복들은 모두 하나의 보상입니다. 예를 들어, 만일 당신이 영 안에서 가난하다면 천국은 당신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보상입니다. 만일 당신이 애통한다면 위로를 받을 것이며, 만일 당신이 온유하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위로를 받는 것과 땅은 모두 보상들입니다. 1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를 인하여 핍박받고 능욕받는 사람들을 위한 보상은 매우 큽니다. 이 보상에 대한 이름을 붙이기란 어렵습니다. 만일 우리가 능욕받고 핍박받고 악한 욕을 듣는다면 하늘에서 우리의 보상은 아주 클 것이며 우리의 이해를 초월할 만큼 클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과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모두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는 것에 대해 말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은 그런즉 우리는 그의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은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을 받으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고 말합니다. 이 능욕의 문제는 로마서 15장 3절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능욕을 받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다리는 큰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들에서 계시된 본성을 가진 왕국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왕국 백성들의 율법에 관하여.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천국 백성의 율법에 관하여 산위에서 하신 왕의 말씀의 세 번째 부분인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에 왔습니다. 천국의 헌법은 분명히 율법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주 예수님의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또한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언은 항상 율법을 돕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약하게 될 때 율법을 지키도록 그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지자들이 올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성취는 선지자들을 통한 강화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주 예수께서 17절에서 율법과 선지자들에 대하여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함. 17절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율법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세 가지, 곧 그리스도가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셨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소극적으로 요구를 이루셨으며 그리스도가 이 부분에서 계속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신 것처럼 옛 율법을 새 율법으로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두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의 계명이고 또 하나는 율법의 원칙입니다. 율법의 계명은 주님의 오심으로 이루어졌고 보충되었습니다. 한편 율법의 원칙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믿음의 원칙으로 대치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들을 통한 강화와 더불어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천국의 율법이 필요합니까? 그 이유는 옛 율법의 요구가 충분히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옛 율법의 요구는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살인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옛 율법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하지만 화내는 것에 대하여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만일 당신이 어떤 사람을 죽였다면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얼마나 화내든지 살인하지 않는 한 모세의 율법으로는 정죄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옛 율법의 결핍과 불완전함을 봅니다. 그러나 천국의 율법의 요구는 모세의 율법의 요구보다 훨씬 높습니다. 천국의 율법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에게 화내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러므로 천국의 율법은 옛 경륜의 율법보다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예는 간음에 대한 율법입니다. 옛 율법은 간음을 범하는 것을 금하였지만 새 율법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천국의 율법의 기본 원칙은 옛 율법보다 더 높습니다. 우리는 옛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높여서 보완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주 예수님은 그분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17절에 있는 완전케 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 해 동안의 연구와 관찰과 체험을 통하여 우리는 이 구절에 있는 완전케 하다라는 단어가 세 가지 것들을 의미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킴. 첫째로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적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땅 위에 사셨을 때 그분은 옛 율법의 모든 방면들을 지키셨습니다. 어떤 사람도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지만 주 예수님은 그것들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매우 적극적인 방법으로 옛 경륜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십자가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온전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온전하심은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실 자격을 갖추겠습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면에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하신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모두 율법을 어기고 범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허물은 그리스도의 대속하는 죽음을 통하여 처리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분은 소극적인 면으로 율법의 요구를 성취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대속물이셨습니다. 옛 율법을 새 것으로 완전케 하심. 율법을 완전케 하는 것은 또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새 율법으로 옛 율법을 보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심은 그분으로 하여금 그분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대속하는 죽음을 통해 율법의 요구를 이루심으로써 율법을 보충하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부활의 생명을 가져오셨습니다. 지킬 것을 요구하고 형벌을 조건으로 하는 옛 율법, 곧 낮은 율법은 끝났습니다. 이제 왕국 백성은 아버지의 자녀들로서 부활의 생명인 아버지의 영원한 생명으로 새 율법, 곧 더 높은 율법을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은 부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활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로 더 높은 율법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부활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단지 다른 이들을 살인하지 않는 것을 지킬 수 있을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화를 내지도 않게 됩니다. 이 부활 생명은 천연적인 생명보다 훨씬 높은데 이는 그것이 사실상 신성한 생명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가장 높은 생명은 가장 높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신약 안의 마태복음, 즉 왕국의 책에서 먼저 요구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생명의 책인 요한복음에서는 이 요구들을 성취하는 생명이 나옵니다.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주어진 요구들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우리로 가장 높은 요구에 응하게 하는 가장 높은 생명을 갖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요한복음을 사랑하지만 마태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나는 마태복음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중 어떤 이들은 마태복음에는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요한복음은 단순하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셨으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황금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복음서에는 조건과 요구들은 거의 없고 풍성한 생명 공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요한복음이 아닌 마태복음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을 지나쳐버릴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르침받아왔습니다. 35년 전에 나는 새신자들은 마태복음을 읽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나 자신도 새신자들에게 마태복음을 먼저 읽지 않도록 권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만일 마태복음 1장을 먼저 읽는다면 그들은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좌절할 것이며 성경은 읽기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새신자들에게 네 번째 책인 요한복음부터 읽기 시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이 아닌 로마서나 다른 책을 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태복음으로 돌아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을 필요로 하며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을 위하여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높은 요구, 즉 요한복음에 계시된 신성한 생명에 의해서만 이룰 수 있는 요구들을 줍니다. 마태복음에 계시된 천국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발견되는 생명의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새 왕이신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폐하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옛 율법의 표준을 높이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그 요구들은 매우 높여져 더 이상 옛 율법이 아니라 천국의 새 율법입니다. 그리스도는 두 방면으로 옛 율법의 표준을 높였으니 하나는 율법을 보충하심으로써이고 또 하나는 그것을 바꿈으로써입니다. 17절부터 30절에서 우리는 옛 율법에 대한 보충을 봅니다. 율법을 바꾸는 것은 3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옛 율법을 보충하는 것만 다룰 것입니다. 18절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고 말합니다. 천년 왕국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이 올 때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집니다. 율법에 관계되는 천년 왕국이 끝나기까지 계속되고 선지자들에 관계되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까지 계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7절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언급되지만 18절에서는 율법만 언급됩니다. 율법의 성취는 천년 왕국의 끝까지, 즉 하늘과 땅이 사라질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에 의하여 다뤄진 것들은 천년 왕국보다 더 멀리, 즉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세 방면으로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율법에 대한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의 존재 안으로 주입된 부활 생명을 가져왔습니다. 그분의 부활 생명에 의하여 우리는 새로운 더 높은 율법의 요구를 성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 단계에 의하여 그리스도는 옛 율법을 넉넉히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그것을 지키셨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분의 죽음은 새 율법의 요구를 이루도록 우리를 강화하기 위해 부활 생명을 우리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낮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지 않으며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높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높이 올려진 더 높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높은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는 것이 천국에서 크게 되는 조건임. 19절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계명은 18절에 있는 율법을 가리킵니다. 왕국 백성들은 율법을 이룰 뿐 아니라 율법을 보충합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그들은 율법의 어떤 계명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크게 되거나 작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는 만일 우리가 율법의 가장 작은 계명이라도 지키지 않고 그것들을 버리며 다른 이들에게도 그것들을 버리라고 가르친다면 우리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되리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습니다. 바꿔 말해서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만일 너희가 천국에서 크게 되려면 너희는 가장 높은 도덕의 수준을 가져야 한다. 만일 너희의 도덕 수준이 새 율법에 미치지 못한다면 너희는 천국에서 가장 작게 될 것이다. 도덕성이 천국 백성들보다 높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오직 생명만을 주의하고 도덕을 주의하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생명은 그 표현을 가져야 하며 가장 높은 생명은 가장 높은 표현을 갖습니다. 도덕은 바로 생명의 표현입니다. 따라서 만일 당신이 가장 높은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반드시 이 생명의 표현으로서 가장 높은 도덕을 가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여, 나에게 가장 높은 생명의 표현을 허락하소서. 나에게 가장 높은 도덕의 수준을 허락하소서. 주여, 우리는 단지 도덕적인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왕국의 사람들입니다. 왕국의 표준이 도덕의 표준보다 높기 때문에 우리는 옛 율법의 표준보다 더 높은 것을 지켜야 합니다. 도덕의 표준에 따르면 우리는 살인하거나 간음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표준은 왕국의 표준보다 훨씬 낮은 것입니다. 천국의 표준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의 형제에게 화내지 말아야 하며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도덕의 표준이 아니라 도덕의 표준보다 훨씬 높은 천국의 표준입니다. 도덕적인 표준은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국의 표준은 우리에게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악한 자를 대항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우리의 오른뺨을 때린다면 우리는 그에게 다른 뺨을 돌려대야 합니다. 이 표준은 율법의 표준보다 얼마나 더 높은지. 이 구절들에서 그리스도께서 강조하시는 중점은 왕국 백성들은 가장 높은 도덕의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점을 보았다면 우리는 5장 17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높은 율법, 가장 높은 생명, 가장 높은 표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생명에 의하여 우리는 가장 높은 율법과 가장 높은 표준을 이룰 수 있습니다. 능가하는 의는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임. 20절에서 왕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능가하는 의인은 천년왕국 안에서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입니다. 가장 높은 표준에 가장 높은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장차 오는 천국의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는 조건을 이룹니다. 20절에 있는 의인은 객관적인 의의, 즉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우리가 영접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의의, 즉 우리로 오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살고 장래에 그 나타남 안으로 들어가도록 우리의 의로서 살아 표현되는 내주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주관적인 의의는 단지 옛 율법을 이룸으로써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의 말씀에서 새 왕에 의해 주어진 천국의 새로운 율법을 이룸으로 옛 율법을 보충함으로써 얻어집니다. 왕국 백성의 새로운 율법에 따른 왕국의 의는 옛 율법에 따른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뛰어납니다. 이 뛰어난 의를 우리는 천연적인 생명으로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은 오직 더 높은 생명, 곧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혼인 예복에 비유된 이 의인은 우리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하고 그 나타남에 있어서 천국을 물려받을 자격, 즉 장래의 천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의 생명의 시작인 거듭남이 요구되지만 천국에 들어가는 데에는 우리의 거듭난 후의 생활에 있어서 뛰어난 의의가 요구됩니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오늘 그 실제 안에 살고 장래의 그 나타남 안에 참여함을 의미합니다. 살인에 관하여 옛 율법 살인하지 말라. 21절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옛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명했습니다. 21절, 27절, 33절, 38절, 43절에서 너희가 들은 것은 옛 경륜의 율법입니다. 반면에 22절, 28절, 32절, 34절, 39절, 4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옛 경륜의 율법을 보충하는 왕국의 새 율법입니다. 보충하는 새 율법. 형제에게 화내지 말라. 형제를 업신여기지 말라. 형제를 정죄하지 말라. 22절에서 왕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모래라 하는 자는 게헨나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옛 경륜의 율법은 살인 행위를 다루지만 왕국의 새 율법은 노함, 즉 살인의 동기를 다룹니다. 그러므로 왕국의 새 율법의 요구는 옛 경륜의 율법의 요구보다 더 깊습니다. 22절에 있는 형제라는 단어는 여기에 있는 왕의 말이 믿는 이들에게 한 것임을 입증합니다. 우리가 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은 우리의 화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매우 점잖은 것 같지만 성질을 낼 때 그들의 화는 야생마와 같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아무도 우리를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나는 나의 화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이 장을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22절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형제에게 라가 또는 모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말합니다. 라가라는 단어는 멍청이 또는 아무 쓸모없는 것을 의미하는 경멸적인 표현입니다. 모레는 바보, 즉 반역자를 가리켜 정죄하는 것에 대한 히브리어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경멸적인 표현인 라가보다 더 심한 것입니다. 형제를 정죄하지 않거나 업신여기지 않기란 얼마나 어려운지. 아마 당신은 심지어 일주일 동안이라도 어떤 사람을 업신여기지 않거나 정죄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의 매일 업신여기거나 정죄하는 것 같습니다. 남편들과 아내들은 서로 업신여기고 정죄합니다. 나는 예외가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아내는 자기 남편을 업신여기고 정죄하며 모든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정말 문제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읽고서도 여전히 당신이 이기는 자요, 왕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기를 가지십시오. 우리에게 이기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당신 안에 왕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왕국 백성들이요, 우리 안에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야말로 왕이요, 이기는 생명입니다. 당신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당신은 완전히 실망할 것입니다. 당신 자신을 잊어버리고 당신 안에 있는 왕의 생명을 보십시오. 우리로 왕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생명입니다. 당신의 천연적인 생명은 잊어버리고 이 왕의 생명을 따르십시오. 22절에는 세 종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문에서 하는 심판, 즉 구역에서 하는 심판입니다. 둘째는 공회에 의한 심판, 즉 더 높은 심판입니다. 공회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율법사들과 서기관들로 구성된 종교회의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대법원입니다. 셋째는 게헨나불로 하는 하나님의 심판, 즉 가장 높은 심판입니다. 새 왕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배경에 관한 상징들을 사용함으로써 이 세 종류의 심판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믿는 이들인 왕국 백성에 대해 이 심판들은 고린도 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10절, 12절, 고린도 전서 4장 4절부터 5절, 3장 13절부터 15절, 마태복음 16장 27절, 계시록 22장 12절과 히브리서 10장 27절, 30절에 계시된 대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는 주님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신약에 믿는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영원히 사함을 받았지만 그들이 여기에서 주어진 왕국의 새 율법을 어기고 여전히 범죄한다면 멸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위해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됨을 분명히 나타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왕국의 새 율법을 어겨 범죄할 때 우리 죄들을 회개하고 자백한다면 우리는 주 예수의 피로 사함을 받고 깨끗게 될 것입니다. 22절에서 새 왕은 게헨나의 불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게헨나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게힌놈, 즉 흰놈 골짜기와 동등한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그 성의 쓰레기장으로 사용되는 깊고 좁은 골짜기로서 그곳의 범죄자들의 시체와 온갖 더러운 것들이 버려졌습니다. 그것은 또한 도벳으로도 불리웠습니다. 그곳에는 계속 타는 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영원한 형벌이 있는 곳, 즉 불못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또한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10장 28절, 18장 9절, 23장 15절, 33절,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누가복음 12장 5절,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사용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화목하라. 23절과 24절은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고 말합니다. 제물은 죄를 위한 제물로서 죄를 처리하기 위한 것인 반면에 예물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한 것입니다. 23절에서 말한 제단은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기구의 하나로서 그 위에 모든 제물들과 예물들이 드려졌습니다. 왕국의 새 율법을 공포하는 왕은 여기에서 옛 경륜의 예물과 제단을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그분이 사역하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옛 경륜의 의식적인 율법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복음서에서 주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 이전에 할례에 관계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유대인인 그분의 제자들을 구약의 경륜에 따라 다뤘습니다. 반면에 영과 생명에 관한 것들에 있어서는 그들을 신약의 경륜에 따라 교회를 구성하는 믿는 이들로 여겼습니다. 23절에서 원망 들을 만한 일은 22절에서 화를 내거나 꾸짖은 것 때문임이 분명합니다. 24절에 따르면 우리의 허물에 대한 기억이 지워지고 우리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 위해 우리는 먼저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주님께 나와 예물을 드리고 순수한 양심으로 그분과 함께 교통할 수 있습니다. 왕국의 왕은 서로 화목하지 않은 두 형제가 왕국의 실제 안에서 왕국을 함께 소유하거나 왕국의 나타남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주님을 접촉하러 나올 때 어떤 형제나 자매가 당신에게 불평을 가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면 당신은 주님과의 교통을 멈추고 그 사람에게 가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주님과의 교통을 계속하기 위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당신이나 당신을 반대하는 자가 죽기 전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25절과 26절은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형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급히 사와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죽거나 우리를 송사하는 자가 죽거나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우리를 송사하는 자와 화목할 수 있는 기회를 잃기 때문입니다. 길에 있을 때에 라는 말은 우리가 아직 이 생에 살고 있을 동안을 의미합니다.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형리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두는 문제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행해질 것입니다. 재판관은 주님일 것이고 형리는 천사일 것이며 옥은 징계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 즉 옥에서 나오는 것은 오는 천년왕국 시대에서 용서받는 것입니다. 26절에서 말한 로마의 고드란트는 1센트의 액수에 상응하는 한 아사리온의 4분의 1에 해당되는 작은 노쇠로 된 주화입니다. 여기에서의 의미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라도 철저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새 율법의 엄격성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가 죽기 전에, 그가 죽기 전에,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우리를 송사하는 자와 화목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문제든지 지금 주의하지 않으면 오는 시대에 그것을 처리받을 것입니다. 다음 시대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이는 그때의 다룸은 더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죽기 전에 또는 당신을 송사하는 자가 죽기 전에 지금 모든 문제를 돌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둘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에게는 그와 화목할 기회가 아직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당신이 기다린다면 주님은 당신이 화목하기 전에 오실 것입니다. 한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은 우리에게 놀라울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심각할 것인데, 이는 그것이 이 시대에서 문제를 처리하는 것을 마감하고 우리로 다른 시대에서 강제로 그것들을 처리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를 오는 시대 전에 해결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우리가 죽기 전에, 상대방이 죽기 전에, 또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돌아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간음에 대하여 옛 율법, 간음하지 말라. 27절은 간음치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옛 율법, 즉 간음치 말라는 십계명입니다. 새로 보충된 율법, 음욕을 위하여 쳐다보지 말라. 간음에 대하여 새로 보완된 율법은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옛 경륜의 율법은 간음의 외적 행동을 다루는 반면 왕국의 새 율법은 마음의 내적 동기를 다룹니다. 왕국과 관계된 그러한 죄의 심각성에 관하여 우리는 왕국과 관련하여 그러한 죄의 심각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은 29절과 30절에서 우리의 눈을 빼어내버리고 우리의 손을 찍어내버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하여 지적됩니다. 이 두 구절들에서 주님은 모두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게헨나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자 그대로 지켜져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13절과 골로새서 3장 5절에 게시된 대로 영적으로만 실행될 수 있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사람들의 경우를 알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한 도박한 사람이 이 말씀을 읽은 후에 문자적으로 그의 손을 잘라버린 경우였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의 육신의 손을 잘라버렸지만 여전히 자기의 내적인 손이 도박하기를 갈망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취해질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죄의 심각성을 계시합니다. 29절과 30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구원받은 사람들이 게헨나 안으로 던져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도 둘째 사망에 의하여 해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서 주 예수님은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 말합니다. 우리가 지적한 대로 게헨나는 둘째 사망인 불못의 상징입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믿는 이들이 둘째 사망에 의하여 해를 받을 수 있음을 가리킵니다. 계시록 2장 11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9절과 30절에 있는 그분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만일 당신이 이러한 종류의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지 않다면 당신은 어느 날 둘째 사망에 의하여 해를 입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신은 게헨나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멸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신이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더욱이 게헨나의 불은 카톨릭의 연옥의 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게헨나에 관한 단어는 만일 당신이 오늘날 이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심각하지 않다면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당신에게 그분의 심판을 행하시리라는 것을 경고합니다. 우리가 본 대로 22절에 있는 세 종류의 심판은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의 그분의 심판을 말합니다. 이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크고 흰 보좌 위에서 심판받을 믿지 않는 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어떤 불신자도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이 심판대 앞에 나타날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믿는 이들은 거기에서 구원이냐 형벌이냐가 아니라 보상이냐 징계냐를 위해 심판받을 것입니다. 심판과 게헨나의 불에 던져지는 것에 관한 주님의 말씀은 매우 심각합니다. 이와 같은 말은 우리를 진지하게 하고 그러한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느슨하지 않게 만듭니다. 결코 이러한 죄가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간음에 대한 오늘의 상황은 통탄할 만합니다. 우리는 이에 대하여 결코 느슨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자신의 말씀은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진지해야 하며 매우 심각한 방법으로 이것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자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지체를 다루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우리의 죄된 지체들을 극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계시하는 바대로 우리는 그 영에 의하여 몸의 행실들을 죽음에 넘기워야 하며 골로새서 3장 5절이 말한 대로 우리는 땅 위에 있는 지체들을 제어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된 지체들을 다루는 합당한 방법입니다.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죄의 동기를 없앰. 29절과 30절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그와 같은 죄의 동기를 없애야 함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있는 주님의 의도는 단지 그 행위를 없앨 뿐만 아니라 또한 이러한 종류의 죄의 동기를 없애도록 우리를 진지하게 만듭니다. 만일 우리가 이를 행하는 데에서 실패한다면 그분은 다시 오실 때 우리를 게헨나의 불 속으로 넣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엄숙한 말씀입니다.